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재산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나 집 또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조선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공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지만 출신 성분에 따라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밀수를 하거나 집에서 만든 이불이나 술, 음식 등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또 모아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텃밭에서 키우는 식량이나 소소한 음식들도 개인의 소유로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땅이나 집, 자동차 같은 것은 국가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국가인 중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줘서 스스로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상황은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산을 가지거나 부유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산이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요롭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럼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십계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십계명 아닌가요? 돈과 부유함에 관한 계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는 계명 아닌가요? 그게 우리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언뜻 보면 그냥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령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 음식, 소유를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도둑질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훔친다는 개념이 가능한 것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개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음식 같은 것이 있어야 도둑질도 가능하네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하는 물건은 누가 가져가더라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나 집, 물건, 옷, 음식들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신약시대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눠주고 공유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땅과 집, 그리고 재산과 농지들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눠주는 공산주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의 재산이 있으면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부자들은 계속 더 부유해져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더 정의로운 세상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처음 교회의 모습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모든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함께 사용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죠?
네. 개인의 재산을 가지지 않고 서로 함께 사용하고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네요. 자기 재산이나 소유가 있어야 그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에도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은미 자매님이 눈치채셨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동재산을 더 선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개인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가 가졌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군요. 다 같이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자기 권리를 스스로 먼저 포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초기의 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오해받았고 로마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죠.
아,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는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나 명령으로 인해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과 돈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물과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과 가진 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땅과 집, 음식, 기타 물건들을 전부 헤아려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완전하게 통제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네요. 나눠주는 것도 누군가가 전부 가져야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더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기의 재산 또는 일정한 수준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나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물건이나 집이 없고 모두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청소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이니 돌아가면서 청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니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청소해도 또 다른 사람이 더럽혀 놓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겠지만 내가 청소해도 다른 사람이 계속 더럽히면 나중에는 그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싫어지겠죠.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만약 나만 사용하는 내 집이라면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온전히 나의 책임이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면 계속 깨끗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재산을 주신 것은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환경과 재산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시길 원하셨던 거네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져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돈과 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아니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각각의 종들은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죠. 달란트는 돈의 단위인데 1달란트는 대략 16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많은 돈입니다.
달란트가 그렇게 큰 가치인 줄 몰랐네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산과 돈을 다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은 돈과 재산, 물질도 맞지만 기회, 재능, 능력,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개인에게 주신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돈과 재산뿐만 아니라 수명, 능력, 재능, 시간,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로 다르게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나 재산 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사는 동안 버려드릴 재산의 가치와 능력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받은 재산과 능력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군요.
맞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유함과 재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몸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기 힘들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재산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필요한 재산과 재물을 허락하셨지만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선하게 보이는 것은 아직 돈과 재물이 없어서 그것을 휘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돈이나 재산이 많았던 적이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것이지 혹시라도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적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더 큰 돈과 재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더더욱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돈과 재물, 재산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사람 중에는 왕이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왕은 그 시대에 한 명뿐이었죠. 정치 지도자도 전체 인구 중에서 한 명이고요. 반대로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지만 가난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렇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재산과 부유함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름의 재산과 가치를 소유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넉넉함에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 자체의 많음이 아니라 넉넉함이 복이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한 끼에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옷을 한 번에 몇 개나 껴입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이라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쌀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두 그릇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옷도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벌씩만 입을 수 있긴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재산은 욕심으로 가능한 한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이것이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네요. 저는 단순히 돈과 재물, 재산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쉽게 판단했었는데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네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잘 생각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적은 없었죠?
네, 북조선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넉넉히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물질의 부족함과 가난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재산과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길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풍요로운 부자일 때보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족할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요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의의 길을 걷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네,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뭐 체중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수정란은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수정란도 물인 양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인 셈이네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체내에서 물의 양은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물을 더 자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량이 없으면 약 40일을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버티지 못한다 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원천 같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생명의 부르짖음 같은 것이네요. 새삼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에서 수분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6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도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심한 갈증을 느껴 하나님께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도 그 갈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네요. 어쩌다가 삼손이 그렇게 됐는지 또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사기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영적으로 태보하는 건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삼손이 그 전형을 보여준 인물임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죠.
네. 불레산 여인인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 패한 삼손은 화가 나서 결혼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결혼식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삼손을 못마땅하게 여긴 장인은 딸을 들러리 서준 친구에게 주었죠.
그럼 블레셋 여인과 삼손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완전 정리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삼손은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과 준 것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 집에서 분을 사귀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아내를 방문했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의미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준비해 갔는데요. 장인은 삼손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출입을 막았고 궁색하게 변명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딸을 미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냈기에 그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그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제안을 했군요. 수그러 들었던 분노가 다시 치밀었겠는데요.
그렇죠. 삼손은 격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선언합니다. 사사기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야 개인적인 적개심에 불타올라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나서고 있군요.
네. 블레셋에 대한 삼손의 복수는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려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여우를 맨손으로 300마리 잡아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 150쌍의 여우들의 꼬리에 햇붙이 달려 사방을 헤집고 다녔으니 그야말로 아수라상이 되었겠습니다.
맞습니다. 곡식당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이 불태워져 블레셋 사람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때문임을 파악했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과 그 집을 불살라 복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참 잔인합니다. 맨손으로 30명을 때려잡아 죽인 삼손을 차마 건들지 못해 그런 방식으로 그를 달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행위는 오히려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또다시 복수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사기 14장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군요. 이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데요. 복수는 언제나 복수를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잡겠다고 유다에 떼지어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군사작전에 겁을 먹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블레 사람들은 유다를 공격할 생각은 없고 삼손만 붙잡아 보복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삼손과 힘을 합쳐 블레셋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유다는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3,000명을 동원해 찾아왔던 겁니다.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대에 친일파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동족을 넘겨서 평화와 안정을 찾겠다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하수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행히 삼손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싸우진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순순히 결박당해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협상은 성사되었고 삼손은 결박당한 채 블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선 화근이었던 삼손을 너무나 손쉽게 붙잡게 된 셈이네요.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 마냥 안도하며 기뻐했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흥분하며 소리지르며 나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셔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군요. 삼손을 묶은 손의 밧줄이 힘없이 끊어지더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약한 새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이다니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그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여기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겸손함과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강했던 삼손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곧 드러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승전가를 부르고 자기 공을 기념하는 지명을 만든 삼손이 예기치 못한 일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때 삼손이 갑작스럽게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이군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의 목마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삼손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의 불과함을 깨달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우물을 만들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핫고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삼손은 비로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고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습니다.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련 성도님들, 위기를 맞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소산하는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 붙들겠습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신이로 구별되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나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사명을 망각한 채 정력적으로 사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블레셋 땅 가서도 내려간 이유가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기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서였군요. 참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삼손은 엉뚱한 부분에 신실한 모습입니다. 삼손이 창기 집에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은 그 집을 포위한 채 성문에 밤새도록 매복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입니다.
혹이 가사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카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정형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을 때려 죽이는 괴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칠 수 없어 전략적으로 삼손을 죽이려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삼손이 창기와 보내고 나면 힘이 소진할 것이고 그 이후 예상치 못한 새벽에 기습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정말 엄청난 괴력입니다.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그 상태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니요. 이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가 올라간 헤브론은 무려 6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철통같이 보초를 섰어도 엄청난 괴력에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의 계략이 성사되는 듯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런 계력을 발휘한 이유가 블레셋에겐 수모를 안기고 그를 붙잡아 넘긴 유다에겐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가사는 그대로 성문과 빗장이 사라져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유다와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사사로운 정력과 생명의 유지만을 위해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사를 비롯해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현실에 나와 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만 급급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고 겁에 질려 살아가면 본질적인 모습을 잃게 됨을 삼손과 유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삶의 방식은 삼손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여태까지 삼손이 만난 여자들 중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들릴라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독보적으로 사랑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삼손의 마음과 행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삼손이 자신이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잊고 자기 석연이 오른 대로 가는 길을 탐닉할 때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은 항상 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손과 달리 블레셋은 늘 삼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들릴라에게 연연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삼손의 힘의 근원과 결박 방법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비록 연인 관계였지만 들릴라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맞습니다. 들릴라는 이때부터 삼손의 사랑을 역이용해 옆방에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놓은 채 힘의 근원과 결박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유혹합니다. 사사기 16장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사랑보다 돈의 위력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인지 너무 쉽게 사랑을 배신하네요.
들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전에 삼손의 손을 묶었던 포박경 밧줄도 불탄 삼처럼 힘없이 끊겼는데 푸른칡 일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삼손의 힘은 묶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칡 일곱 줄은 역시 아무런 힘이 없었고 불탄 삼실처럼 끊겼습니다. 들릴라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은 새 밧줄로 결박하라. 또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그러면 약해질 거라고 했지만 그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긴 한데 구별된 나시리님을 상징하는 삼손의 머리털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고 들릴라도 분명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위기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잘 보셨습니다. 세 번이나 속았기에 들릴라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사랑의 진정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웠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데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들릴라는 그러면서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괴롭혔고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되어 결국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시린임을 들릴라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삼손은 힘의 근원이 나시린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네요. 무슨 부적처럼 머리카락을 생각하는 이교적인 삼손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진심을 느낀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에게 소식을 전해 돈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이방 여인 들라에게 모든 것을 바친 채 살아갑니다. 결국 머리는 밀렸고 힘은 사라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시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나 보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와 정력을 위해 사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은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성문과 문빗장을 빼어간 괴력을 보인 이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삼손은 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죠.
맞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생포해 온 것을 기념하는 종교 축제를 벌이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여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며 다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삼손에게 치욕을 주고자 재롱까지 부리게 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소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여 복수해달라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삼손도 여기에 죽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제 방송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사사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위해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는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정력을 중심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출신 아내를 빼앗긴 데 분노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 블레셋의 곡식 밭으로 돌려보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에 더욱 격분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더욕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유다인들은 오히려 삼손을 문제거리로 여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 블레셋에 다시 넘겨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살육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해 샘물을 얻어 에낫고레라 이름 붙였지만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늘 예의주시했고 삼손을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눈이 뽑힌 채 가서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사에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사하는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를 사사로운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정력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비참한 신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가 내게 나.